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 두 명 중 한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발행되는 더 선 데일리 신문은 오늘 경찰이 용의자인 20대 여성 한 명을 체포했다며 이 여성은 베트남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의 국적에 대해서는 AP통신도 베트남인이라고 보도했지만 로이터통신은 미얀마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더선 데일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여성 2명과 남성 4명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김정남 씨에 대해서 5년 전부터 암살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김정남 씨가 동생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살해 수법에 대해서는 독침에 의한 암살인지 또는 주사기에 의한 암살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줄곧 러시아 정보당국과 접촉해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미 정보당국이 전화통화 내용을 확보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며 확인 시점은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미 대선에 개입한 증거를 정보당국이 확보하고 있던 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외국 정부가 소통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접촉이 상당히 잦고 연루된 인사들이 트럼프 후보의 측근들이란 점이 정보당국과 사법당국에 경고음을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조사한 사람들은 최근 경질된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외에도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 캠프 외교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 공화당 정보통인 로저 스톤 등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주 전 플린 보좌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최근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30년 전 체결된 미국과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987년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마크 토너 대변인은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협정 위반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복수의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10일 흑해를 순찰하는 미 해군 구축함 주위를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공존 구상인 두 개 국가 해법을 꼭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두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미국은 평화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평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두 개 국가 해법은 원치 않는다며 두 개 국가 해법을 통해서든 다른 해법을 통해서든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달 조류독감으로 79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오늘 지난 1월 192건의 H7N9형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중 7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국정원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을 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본격적인 시도가 한번 있었으며 이후 2012년 4월
한국통일부는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아직 자세한 정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최일 영국 조제 북한 대사를 불러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서 낮에 북서쪽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김정남 씨를 암살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김정남 씨가 이복 동생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에 대해 5년 전부터 암살 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남 씨는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병호 한국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스탠딩 오더, 즉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본격적인 시도가 한번 있었으며 이후 2012년 4월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김정남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말레이시아 경찰 발표는 김철이라는 이름의 북한 여권을 가진 북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말레이시아 현지 시간 13일 오전 9시쯤 마카오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던 김정남 씨에게 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여성 두 명이 접근해 이 가운데 한 여성이 김정남 씨의 신체를 접촉했고 이 직후 김정남 씨가 공항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살해 수법에 대해선 독침에 의한 암살인지 또는 주사기에 의한 암살인지 등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남 씨는 지난 6일 말레이시아로 들어가 일주일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정찰총국을 비롯한 북한의 정보당국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암살 기회를 엿보며 준비한 끝에 이번에 암살을 실행에 옮긴 것이기 때문에 암살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씨가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계산적 행동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편집광적인 성향이 반영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국회 이철우 정보위원장입니다.
김정은의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테러를 한 것은 이 김정은 성격에 문제가 있다. 편집광적 성향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남 씨가 북한에 세력 기반이 없고 입국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입지가 취약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겐 숙부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가 더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평일은 북한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고 김일성 가계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호위총국의 장갑차 대대장까지 했을 정도로 군 경력도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을 빼어 닮은 데다가 성격도 호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협이라면 김평일이지 김정남은 아닙니다. 우리 상식과 다르게 북한 주민들은 김정남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국가정보원은 김정남 씨가 과거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한 적은 없었으며 북한 내부에서 김정남 씨를 새 지도자로 옹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김정남 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 존재 자체가 김정은 우상화의 결정적인 방해 요소였기 때문에 제거됐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김정은의 신격화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신격화를 더 이렇게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이런 같은 그 혈통에 김정남이라는 존재가 껄끄러운 거죠.
한편 국가정보원은 김정남 씨의 가족으로는 본처와 아들 한 명이 중국 베이징에 그리고 후처와 일남일녀가 마카오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가족은 모두 중국 당국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피살은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아직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정확한 사인과 그 밖의 여러 정황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지만 살해된 사람이 김정남 씨인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확실시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정부는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관련국 정부가 발표한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이고요.
정 대변인은 김정남 씨의 피살이 북한 정권의 소행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정확히 나온 다음에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김정남 씨의 자녀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파악된 내용이 없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누이인 김설송의 감금설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의 의미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악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이 심히 중대하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계속 협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당국자는 피살된 김정남 씨의 시신이 쿠알라룸푸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병원에서 김정남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김정남 씨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 주요 탈북 인사의 신변 보호 인력을 증원해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대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입국 이후에도 북한의 테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요 탈북인 사이에 신변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15일 오후까지 김정남 씨의 피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가 이른바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지만 권력 다툼 끝에 밀려나 해외를 전전한 백두혈통의 격가지로 분류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근거를 둔 친북 웹사이트인 민족통신은 1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최대 명절인 광명성절이 다가오고 있고 북극성 2형의 발사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백두혈통인 김정남 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남 씨의 살해 소식을 접한 한국 내 탈북민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사회에서는 김 씨 암살이 예고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에 정착해 법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임준영 씨는 김정남 살해 소식을 접하고 배다른 형을 암살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정함과 잔혹함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놀랍죠. 자기 뭐 정권을 뭐 어떻게 무너뜨리려는 뭐 행위를 뚜렷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것도 외국에서 객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 같아요. 그만큼 비정하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이제 불사하는 그런 잔혹함이 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테러 대상자로 지목됐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장악 이전부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큰아들인 김정남 씨를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부담스러운 이복형 김정남 씨를 암살하려 했다는 위장 간첩의 실제 증언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아울러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줄곧 북한의 정권 변화를 언급하고 있고 김정남 씨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에겐 눈엣 가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레짐 체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김정은 제거하면 다른 대안이 뭐냐 했을 때 김정남일 거다. 이런 것 역시 김정은한테는 대미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김성민 대표는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대로 5년 전부터 김정남 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만큼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정남 씨가 한국 망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포착한 북한 당국이 먼저 손을 쓴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과거 이명박 전 정부 당시 김정남 씨에 대한 한국 망명 추진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지난해 여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비롯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명예회장, 최주활 탈북자 동지회장 등 북한이 테러 대상자로 지목한 9명 중 1명으로 한국 정부 당국은 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도인민위원회에서 일하다 탈북한 조현 씨는 이번 김정남 살해 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며 김정남 씨가 해외에서 떠돌면서 북한 권력에 위협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다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아래 일꾼들이 보고서에서 최근 김정남의 행동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협이 된다 하고 이제 보고했을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제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정남이가 이제 자기 형인데 아무래도 뭐 이복형이라도 자기 형을 죽이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죽이라고 지시를 할 만한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김정남이가 무슨 일을 했을 것인가.
김정남 씨는 후견자로 손꼽히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뒤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재물로 손꼽혀왔습니다.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던 김정남 씨의 비극은 지난 2008년 9월 초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숨가쁘게 진행된 권력 투쟁에서 이복 동생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밀린 후 어쩌면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한국 내 탈북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김철이란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철이 운영하던 페이스북 계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정은 김정남이 직접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4일 언론 성명을 통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망한 김정남 추정 인물이 김철이란 이름의 여권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이란 이름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김정남의 사진이 자주 올라오던 계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계정은 그동안 김정남의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돼 왔는데 김정남이 김철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페이스북의 주인이 김정남 본인일 것이란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초 이 페이스북 계정은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과 친구 관계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은 각 계정이 서로 친구를 맺으면서 서로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 계정은 총 164명의 친구가 등록돼 있습니다. 친구들은 스위스와 프랑스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다양한 지역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는 김이나 정과 같은 한국식 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솔은 친구 목록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아닌 일반인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된 게시물로만 확인했을 때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은 2015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프랑스 국기로 겹치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페이스북에선 애도의 의미를 담아 자신의 사진을 프랑스 삼색기로 덧입히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었었습니다. 사진은 총 12개가 올라와 있는데 가장 최근 사진은 2010년에 마카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유럽의 한 바다 위 요트 위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일부 사진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친구가 남긴 댓글이 있고 김철이 직접 프랑스어로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철은 자신의 거주지를 중국 마카오로 표기했고 스위스 국제학교 등을 다녔다는 내용을 소개 페이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표기하는 공간에는 프랑스의 가수 겸 작곡가인 세르주 갱스부르와 일본 가수 이츠키 히로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스위스를 비롯해 마카오와 인도네시아 식당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패러디한 인물 등을 자신이 좋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꼽았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에는 유명인들을 사칭한 가짜 페이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철의 페이지 역시 진짜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첫 게시물이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 논란이 일기 훨씬 이전인 2008년인 점으로 볼 때 가짜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북한 대사를 불러 북한의 행동이 여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자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돌아와 핵과 탄도미사일 대신 자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현학봉 당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었습니다. 오는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소개해드리는 5차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성분과 성별, 장애에 따른 차별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라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을 3개의 계급과 약 51개의 세부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런 성분이 거주 장소와 주거 형태, 직업과 교육, 식량 배급량, 배우자 선택 등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탈북자 권영희 씨는 CY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부모가 모두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면했던 차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가고 싶은 군대도 못 가고, 가고 싶은 연인 자리도 못 갔었고, 이것이 다 차별이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 차별 하나 때문에.
보고서는 또 세대 간 책임과 집단 처벌이 성분 제도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배경이 좋아도 그 사람 또는 그의 친척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분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였던 강철환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출생 당시 가장 상위 계층에 속했지만 할아버지가 민족 반역죄로 끌려간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재산을 이제 몰수당하고 77년도 8월 4일에 그 저희 가족은 이제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그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수감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만 9살이었고.
보고서는 또 성분이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성분이 좋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 내 시장 경제가 점차 확산되고 외화를 포함한 화폐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성분에 따른 전통적 차별이 복잡하게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때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성분의 역할이 재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초 공공서비스가 붕괴되거나 돈을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재산이 없고 유리한 성분이 아닌 주민 상당수는 점점 소외되고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 전역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해 있지만 피해 여성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호나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활동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됐지만 이에 걸맞는 사회 정치적 발전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과 맞물려 여성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량권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노출되고 성매매와 매춘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장애와 결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폭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열차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탈북자 지성호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이제 부모나 이제 그 보호자가 이제 포기할 마음에 그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뭐 굶어서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체 장애나 중복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 체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장애가 있는 유아의 가정은 평양에서 추방돼 농촌 지역에 강제로 재배치되는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으며 장애인의 평양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는 최근 보고가 있지만 이런 정책이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많은 탈북민들이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살해 또는 유기됐다고 밝혔고 함경남도의 한 섬에서는 생화학 무기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실험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최근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 해결에 긍정적 조치로 보이지만 이런 계층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CY 보고서 발표 3주년 기획,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 식량권과 생명권 침해 실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지난주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북한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동에게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성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UN 아동권리위원회 예비심의에 제출한 북한 보고서를 13일 공개했습니다. UN 아동권리위는 지난 6일에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비심의를 열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어린이 등 탈북자 14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 내 아동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우선 노동당 등 북한 정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학교와 소년단 등을 통해 아동과 학생들에게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식량과 보건, 교육을 성분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등 아동을 차별하고 있다며 낮은 성분의 아이들은 경제난과 차별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아동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이를 어기는 교사들을 처벌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최소 연령을 지정하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성분 제도를 철폐하고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며 무상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신분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는 9월 본심의를 열어 주요 지적사항과 우려사항,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의 서명과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인권 개선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인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이현철 기자가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국제인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3년,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를 통해 마련된 북한인권 개선의 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ultimate challenge right now is to ensure that there is effective accountability.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미 활동 중인 유엔 전문가 그룹이 몇 달 안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에 전문 인력을 추가하고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모를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책임자를 기소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자연히 변화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자세히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계속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휴먼라이츠 워치와 같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인권 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회의 발리 포트레 회장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계속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교류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전략도 개발해야 한다고 포트레 회장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잔우지 대표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주민들과 협력할 방안을 찾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헌신하는 모든 나라들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핵 6자회담이나 양자 대화 등을 재개해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논의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코엔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I say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gin with its own issues having to do with American interests like the release of Americans. There are two.
미국 정부는 먼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두 명의 석방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미국의 국익이 달린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인권을 개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COI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돼 주민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Because the government of China has made the decision that they'd rather be a supporter of Kim Jong-un rather than
중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또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계속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전임자인 사만다 파워 대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차원에서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국제사회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제적 압박과 관심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던 나라들과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일종의 이제 기형적인 그런 체계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또 그 나라의 그 북한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엔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었던 나라들의 의견이나 인식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 마이클 글렌디닝 대표는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다룰 권위 있는 무대가 마련됐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동력을 많이 상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 비정부기구들이 다시 동력을 회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CY 보고서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팀장은 지속적인 북한인권 옹호운동과 탈북자들의 역량 강화,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 붕괴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서울의 한 탈북자 단체가 60세 이상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노래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탈북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흥겨운 노래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사무실에선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이렇게 탈북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노래교실이 열립니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탈북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또 서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전주명 회장입니다.
예, 노래교실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여기 그 아파트에 이제 노인정이 모여 있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북한에서 살다 와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쉼터 이제 노래교실 해가지고 어르신들 정신치료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협회에서 또 일부 이제 다가류 이제 간식도 공급해주고 뭐고 하니까 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협회에서도 앞으로도 쭉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오신다고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에서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주일에 한 번씩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아요. 오신다고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부터 마음껏 즐기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스트레스를 푸시고 또 한 주간을 활기차게 통일을 향해서 지향해갑시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 탈북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일이 되어서 고향에 가볼 수 있을까,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교실에서 같은 또래, 그리고 같은 그리움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다 보면 잠깐이나마 그 그리움을 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자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밥도 맛있는 거 주고 스트레스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우리 화요일 날 4시는 가야 되겠다.
아, 혼자 집에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그러나 이래 같이 모아서 노래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 삼아 이래 오면 우리 저 고향 사람들이 좀 만나도 보고 노래도 좋아하고 이야기하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거 일을 체리난 거 아니에요? 통일 앞당지라고.
이 노래교실은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쌓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최수경 강사입니다.
뭐 우선 또 노인네들이잖아요.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고 즐겁고 기쁘고 또 우리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쌓인 사람들이길래 그래서 자유롭게 놀고 먹고 먹고 거기서 놀고 이렇게 스트레스 한 주일에 한 번씩 푸는 게 제일 우리 몸에 맞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풍선으로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마음껏 즐겁게 놀고 그렇게 스트레스 다 풀고 가는 거예요. 특히 또 탈북자도 중요하지만 남한의 분들도 같이 남북이 어울림 마당으로 서로 즐겁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남과 북을 떠나 흥이 넘치고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성 때문인지 이 노래교실은 이렇게 늘 즐겁고 또 활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남한 생활에 정착해서 이제 10년 이상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이곳에서 실컷 노래를 부르고 또 고향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힘으로 다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남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록 또 한켠에는 지금도 북한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커진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온 지 7년 정도 된 조춘실 할머니는 아직도 북한에 아들과 딸이 남아있어서 늘 가슴 한켠이 시리다고 하는데요. 조춘실 할머니의 바람은 그저 통일이 되어서 자식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라고 합니다.
고향 이야기하지 뭐. 언제 통일될까? 통일이 언제 될까? 통일이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스트레스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우리 북한에 딸 둘의 아들 하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밤낮 보고 싶고 울어 밤에 울어.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언제 볼까?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울어.
건강한 몸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장수하며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함께하자는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이 탈북민 어르신 노래교실. 앞으로도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에서는 이 노래교실을 더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뭐 자발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님을 만나서 노래교실을 좀 확장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 모시고 또 이제 노래교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육사 탐방도 좀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즐겁게 너무 이제 북한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 오셨기 때문에 좀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소식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한국의 방송과 신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김정남 피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또 심층 분석 보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역과 공항, 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텔레비전, 하루 종일 관련 뉴스를 전하는 방송이 계속 비춰졌고요. 시민들,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스마트폰을 통해서 관련 소식에 더 찾아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전하고 있는 사건의 관련 정황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에는 이 피살된 김정남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관계가 뭐 주요 얘기 중에 하나였고요. 과거 한국에서 피살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 사건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정치권도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정국과 또 임박해 있는 조기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김정남 피살 사건이 중요한 안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늘 안보는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됐었는데요. 지난 12일 북한이 쏘아올린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오늘 이 그 주요 뉴스로 다뤄진 김정남 피살 사건. 북풍이라는 표현으로 한국 정치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탄핵 정국 속에 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건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고 여권에서는 북한 정권을 패륜 정권이라는 이런 그 좀 원색적인 단어를 쓰면서 비난을 했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또 유력한 한 대권 주자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 사드의 추가 배치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야당의 대권 주자들 역시 긴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자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구제역 상황을 살펴볼까요? 앞으로 일주일을 고비로 보고 있다면서요.
네, 구제역이 발생한 지 열흘째입니다. 충북 본, 전북 정읍.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발생한 A형, O형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살처분 매물 처리된 젖소와 한우가 1,425마리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한 백신 추가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와 또 이미 전염된 경우라면 잠복기가 이제 발현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일주일이 한국의 구제 확산 여부 또 방역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고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방역에 군병력이 투입된 곳이 있군요.
네네. 그 올해 한국의 첫 구제역 발생지이자 전체 9건의 그 구제역 그 지역 가운데 7건이 바로 충북 보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보은이 지금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군 방제차가 동원됐고요. 30여 명의 병력이 투입돼서 방역을 나서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반경 10km까지 방역대가 설치됐고요. 지금 구제역 상황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를 막겠다는 그런 그 목적입니다. 보은군은 살처분된 전국의 1,400여 마리의 그 소 가운데 980마리를 잃었습니다. 보은군 14개 농장에서 키우던 모든 소가 이번 구제역으로 사라진 겁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해왔던 구제역 백신을 자체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터진 후에 대책을 세우고 백신 수입에 허덕이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미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한 구제역 백신 공장 건립은 2020년까지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콜릿 시장 규모가 10억 달러 규모가 넘는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네. 어제가 그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네.
예, 최근 한국에서는 연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또 직장 동료들끼리도 초콜릿 선물을 주고받고 뭐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발렌타인데이는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또 대학 입학 시험 날과 더불어서 초콜릿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이기도 해서 관련 소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초콜릿 시장 규모 1조 1,500억 원, 미화로 10억 1,300만 달러였고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초콜릿 양 1년에 초콜릿 상품으로 8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607g이 된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이 발렌타인데이에 연인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카드라든지 선물을 주고받는 것 하나의 그 문화로 정착된 지가 오래인데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가 됐군요.
네네. 그 기독교 성인 발렌티노를 기리는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1970년대, 80년대는 발렌타인데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정착되어 온 뭐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월 14일이 가까워져 오면, 발렌타인데이가 가까워져 오면 그 백화점이나 대형 상점, 뭐 동네 작은 편의점에서도 초콜릿 상품을 파는 특별 판매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사지 않으면 왠지 섭섭하고 또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초코파이 형태로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군요.
네네. 뭐 초콜릿 자체로도 먹지만 초코맛 우유라든지 초코맛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바른 과자에 그 머시멜로가 들어간 빵 전체에 초콜릿을 바르는 게 바로 초코파이인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초콜릿 상품입니다. 전체 초콜릿 소비량의 한 26% 정도를 초코파이를 만드는 데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한국의 초콜릿 소비량 2011년부터 조사되고 있는데 2011년에 556g에서 지난해 소비량이 608g, 뭐 5년 전에 비해서 조금 양이 늘었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음식도 아닌데 이제 초콜릿을 수출까지 한다고요?
네, 초콜릿은 당연 수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 한국의 초콜릿 시장의 변화, 수출품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의 초콜릿 수출 규모가 2,268만 달러입니다. 뭐 수입액이 2억 1,144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중국과 홍콩, 또 일본,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또 한국의 대중문화 바람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기가 있는 곳, 한국 수출, 초콜릿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얘기 끝으로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지뢰, 불발탄, 기타 위험한 재래식 무기와 군수품을 제거 그리고 파괴하는 작업에 2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분쟁 이후 공동체 복원과 재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버마 계곡은 이 같은 노력의 성공 사례입니다. 짐바브웨와 모잠비크 국경에 위치한 버마 계곡은 고온 저지대 지역으로 농민들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담배와 유실수를 재배해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짐바브웨의 해방 전쟁 시기 게릴라 병력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이 지역 전역에는 지뢰 수십만 개가 매설됐습니다. 1980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짐바브웨는 곳곳이 지뢰밭이었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짐바브웨는 세계 최대 지뢰 매설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지뢰와 불발된 각종 무기들은 분쟁 이후 안정화와 장기적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 에이커의 땅은 무용지물이 되고 공동체의 안정도 요원합니다. 또 새로운 희생자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짐바브웨 주민 1,500명과 가축 12만 마리가 지뢰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가축이 다른 목초지로 이동할 때 한 줄로 움직이도록 훈련시키는데 이것은 대인 지뢰를 피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는 짐바브웨에서 지뢰 제거 활동을 벌이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지원과 기금으로 버마 계곡에서 지뢰 조사와 제거 활동을 벌여 2015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농민들은 다시 집을 만들고 농장을 재건하고 최근에는 훼손된 들판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짐바브웨의 지뢰 제거 사업에 76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작년 한 해에만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과 분쟁의 잔존물 제거를 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